자, 오늘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절기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응? 부활절? 성탄절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 아마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절기지만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정확하게 실제적인 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월절은 성전에서 추수의 첫 열매를 드려지는 때였고 또 출애굽을 기념하는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아주 열심히 홀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계절적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긴 겨울잠을 깨고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런 파릇파릇한 그런 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나무들이 파릇파릇한 싹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명력에 감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신비함을 보면서 부활절은 계절적으로도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것보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탄은 그런대로 예수의 탄생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성탄과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탄과 부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대답했는데 왜 부활인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부활이 있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과정입니다. 성탄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의 존재 이유는 부활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소망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반드시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덧입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영원한 천국이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찬호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도 있지만 일단 부활은 우리 육신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교인들이 믿기가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믿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사실들,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다. 그래서 먼저라고 했던 것이 뭐냐? As of first importance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즉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하고 초자연적인 위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물이 제물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징벌을 담당하셨다.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It is finished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그 구원사역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 작업을 끝나고 야, 다 됐다. 준비 작업이 다 끝났다. 한때 끝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이제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거든.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베이직 준비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와, 다 됐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It is finished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근데 마귀들이 진짜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It is finished에 속한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타 종교의 지도자들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해도 어느 시점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죽음이 그들을 따르던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여러분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거나 어떤 끼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이야기를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럼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럼 타종교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영생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신은 사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성경 순서에는 사복음서가 나오고 뭐 사도행전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순서대로가 아니고 사복음서보다도 고린도 전서 후서가 서신이 훨씬 더 먼저 쓰여진 거죠. 이 서신은 십자가 사건 이후 한 25년 지난 후에 쓰여진 것인데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보편적으로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보편화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작했을까요? 그 훨씬 이전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훨씬 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까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텅 빈 무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잖아. 내가 간 다음에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부에서 성령 사건이 일어. 그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걸 직접 봤다. 그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이거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했잖아.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과 증인의 삶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후에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존재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해야겠다. 고기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막 그가 복음을 전하자 그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막 3천, 5천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한테 뭐라 갑니까? 내가 내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었습니다. 또 얼마나 베드로가 겁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궁전에서 정원에서 조그만 여자가 너지?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하던 그런 겁쟁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니까 무서워 떨기커녕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잠을 자는 그런 담대함을 보였던 것이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변한 베드로를 보면서 그 현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도대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존재했던 사실은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거부감 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진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그러나 거기서 걸림돌이 안 믿겨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와 모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기적과 같은 일은 만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적은.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복음의 다른 모든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는 마음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10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을 때 10장 10절을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10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9절이 있어야 돼요. 뭐를 우리가 믿느냐 이거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부활을 믿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지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저에게 그런 베이직 날리지는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못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저는 제 믿음의 베이직이에요. 무슨 어떤 뭐 과학적이나 이런 걸 증거로 내세울 수 없지만은 저는 저의 믿음의 기초는 그겁니다. 전능하시되는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불합리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허망한 일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람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동시에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 여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하늘로 연결되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어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래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약간 좀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날마다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는 성경 구절을 많이 갖다 댑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든지 이 육신이 살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때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또 그렇게 배워왔고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잘 읽으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동기가 어디 있나를 봤더니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죽을 거면은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살게 돼요. 부활이 없다는. 그러니까 부활을 그만큼 강조하고 기쁨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떼어갖고 갖고 갖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이는 죽은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사망이 사망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영생을 이렇게 얻는 거다라고 첫 번째 샘플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부활체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우리 여러분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한번 써서 얘기해 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사망 보고 야 덤빌 테면 덤벼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해. 그래 니까지 가르쳐주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덤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망.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사망아 네가 가진 것 고작해서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밖에 더 있냐라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너는 잽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향해서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 답답하십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센션,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셨는데 승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때는 증거를 내주는, 반증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결과로 승천할 수, 아무나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하니까,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것은 뭐냐? 곧 부활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중심에 주님의 재림이 놓여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잠자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뭐냐? 부활을 입는 순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뭐냐?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이 정말 때가 돼서 온전한 부활로 이루어지는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중심에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는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다시 그 후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과 힘을 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극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승천하신 후 대략 한 25년이 지난 후에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are still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되겠어요. Have fallen asleep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지만은 표현이 같을지는 몰라도 기독교에서 잠들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언젠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표현은 영혼이 깨지 않는 잠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일까?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죽음의 의미는 첫째,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아가 단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자고. 다만 주위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묘사. 우리가 잠잘 때는 세상에 있던 일들 잠시 분리가 되고 잠자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분리됐다는 것을 묘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의미로 사용되고 성도의 죽음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스데반조차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의 죽음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의 상태까지도 표현하는 휴식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경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잠은 힘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찬호도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힘이 회복됐죠. 그렇죠? 그랬죠? 웃는 거 봐. 그랬죠? 그러니까 잠은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외부 세계로부터 모든 수고와 교제로부터 단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잠자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유익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잠이라고 하는 달콤한 상징은 휴식의 개념을 담고 있고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안식한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아가서 잠이라는 성경 속에서는 자아의식의 지속이라는 개념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그 존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찬호가 잠을 잔다고 해서 찬호의 존재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이라는 상징 속에는 깨어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이라는 은유 속에는 안식과 휴식, 자의식의 지속과 깨어남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전하고 가르쳤는데 십자가만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활에 대한 걸 전한 거를 적게 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부활 그러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많은 설교하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단어와 성경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 영생보다 응? 십자가 죽음? 십자가 말고 부활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성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한 것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은 부활 생명이며 부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를 부활과 연결된 것이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근본적인 그 토대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활한 다음에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사건이 여기까지 지금 다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있고 난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영원한 심판인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멸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루면서 준비 작업을 다 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다 했냐? 성령 강림까지 우리가 다 준비하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신앙 속에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또한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거를 함시 나누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어떤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는 부활체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냐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The image of the heavenly man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형체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라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단순하고도 실제적인 훈계로 마무리합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가리키느냐? 우리 57절과 5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승리자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김 목사님 설교에서 stand firm을 들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리를 어디에 놓고 서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단단한 곳에. 그 단단한 곳이 무엇이야? 부활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믿음 위에서 힘쓰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 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물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돌려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려주실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영생의 때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수고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영생을 증명하는 것이에 기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텅 빈 무덤 시에 이게 있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이 곧 나의 텅 빈 무덤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무덤뿐만이 아니고 이건 내 무덤인 거예요. 내 무덤에 내가 죽은 내 몸이 없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다시 우리가 외쳐봅니다. 우리가 저거 한번 사망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아버지 그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